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왔는데 숙소에다 뭘 두고 와가지고요. 갔다 왔어요. 여기 요 RGB 케이블하고 제 아이패드를 연결해 주는 그 젠더가 있거든요. 거기 없으면 이 화면을 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하고 오면서 크랙이 크게 생겼다 그랬더니 크랙이 아니라 그럼 파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이 젠더가 뭔가 했더니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남겨놨을까? 예. 여러분 그 영어가 뉴질랜드를 가나 호주를 가나 캐나다를 가나 영국을 가나 미국을 가나 문법의 기본이 딱 잡혀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약간 액센트가 좀 틀리고 또그 현지의 어떤 그 상황 문화 때문에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만약에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막 얘기할 거예요. 뭐가 진짜냐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준으로서 말씀을 기록된 것으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표준, 스탠다드를 약간 이렇게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성경 해석 오류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좀 겸손해지죠. 저도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후대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커렉션이 될 거라는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좀 사실 좀 재미가 없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발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뭐좀 여담을 드리면 1945년에 중동의 사해 지역에서 어떤 목동이 그 우연히 지나다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발견하고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한 20, 30불 주고 팔았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전전전전 하면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손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제 사회사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대학, 그러니까 뭐 하버드니 예일이니 뭐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그 문서 하나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이게 소위 그 사회사본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 말도 생겨났어요. 그것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그 대학의 권위를 왜냐하면 모든 대학들이 사실 다 신학부가 있잖아요. 또 신학부에서 출발한 대학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얼마나 신학적인 그런 그 퀄리티를 갖추냐에 의해서 대학의 권위가 또 결정되는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근데 그게 저도 이제 학위 논문을 쓰면서 사회사본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어요. 그게 그 신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그 어떤 단서를 많이 제공해 주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처럼 체험을 했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사본이 발견되고 이전과 이후가 확 틀려요. 요즘은 적어도 이제 PhD를 하려면 신학에 있어서 이런 사회사본이나 유대문헌 참고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요. 그만큼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학이 계속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사본 발견하기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의 그 결과가 이 사회사본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신학적인 그런 업적들에 비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겸손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 문헌이나 아니면 여타 성경 외의 문헌과 성경과의 차이는 뭐냐면, 성경 외의 문헌들은 우리가 좀 크리티컬하게 읽잖아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볼 때는 그 인간의 연약함,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교만함에 대한 견제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1장 말씀 나누면서요,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원칙, 창조와 새 창조의 관점에서 읽는다, 그리고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읽는다. 그 두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그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구는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는 거예요. 이 문구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을 표현해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라는 그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빛이 참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아주 쉬운 말인데도 그 요한의 그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사고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그 표현해 주면서 동시에 구속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요. 그 다음 1절부터 5절, 5절 말씀을 이제 9절부터 1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에서는 참빛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했는데, 이제 9절부터 13절에서는 그걸 다시 설명하면서 참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쳤다, 혹은 세상에 왔다, 이렇게 그걸 해석을 해주면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것,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오심에는 새 창조를 이루시길 목적으로 오셨는데,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구속사건입니다. 죄를 해결해주는 구속사건이에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고요, 창조의 회복은 굉장히 미완의 사업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창조 회복, 새 창조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죄의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사건과 창조 회복이라는 사건은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동되어서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속과 창조의 회복, 혹은 에덴의 회복, 새 창조의 역사, 새 시대의 도래,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 두 개의 관계를 제가 이제 저울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유치한 질문을 드렸죠. 그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제가 이걸 이제 빈곤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성격을 지었습니다. 그거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100년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거 이런 그 어떤 프레임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되게 굉장히 그게 제가 틀렸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말아주세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한 관심, 그 이상의 관심을 성경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 우주를 향한, 이 세계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건 뭐냐? 창조하셨고 근데 타락했어요. 완전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으셨어요.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준비하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회복을 성취하시고 재림을 통해서 완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은 어디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왜 인간을 만드셨나요? 또 인간을 만드실 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나요? 아주 식상한 말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오르내리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다. 진정한 인간의 인간됨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신년 그래도 집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신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이 게인스빌 한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짐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까? 그런 어떤 목적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유대인이 그런 사고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 해가 하나 이렇게 끝나고 시작하고 왜 한 달이 시작하고 끝나고 또 하루가 왜 시작하고 끝나는 이런 시간의 시간과 끝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유대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이 창조의 패러다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 역사는. 여러분, 불교의 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윤회설이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분명히 창조가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와 완성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 해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자, 2장 1절부터 9절에서 가나온 잔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새 창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실물적으로, 예, 사건을 통해서, 그걸 이제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표적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으로서, 예, 빛이, 참빛으로 어둠을 비춘, 예, 구속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신, 그런, 그러니까 앞에서 그걸 이제 총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실물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첫 번째 표적이다. 자, 여러분, 이런 정말 그 의미 있는 사건을 그냥 종의 순종의 행위를 가지고 순종해라. 그 정도, 아,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조금, 좀 좁죠. 그런 식의 어떤, 의미 부여나 그런 식의 어떤 적용이라는 게 조금 이 사건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를 거절하는 듯해 보였지만 결국은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이게 이제 내 때라는 게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그 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내 때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만드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창조, 새 시대를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물을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야말로 그런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시작이 됐다. 네. 그건 공간 복음에서도 그런 식의 그런 어떤 관계는 잘 드러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야 왔다. 그래서 때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셨죠. 근데 그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 때가 왔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시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또 열두 제자를 세우고 그것은 에덴의 회복, 새 창조의 그 도래 이런 것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0절에 연회장이 감탄하는 내용이에요. 그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더 나쁜 것을 가져온다.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고 있다. 특별히 공간복음이나 이제 요한복음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 등장 인물들 가운데 자기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한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 그 말에 신학적인 의미가 뭐 있는지 의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얘기한 건데 요한 저자 요한이 그걸 딱 기록하면서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비자발적 이중의도다. 그러니까 그 말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건데 그 말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연회장이 한 말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전치집에 가면 정신이 말짱할 때 취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집이 참 그 게스트들을 배려하구나, 배려하는구나.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했다가 내오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취하면 싼 포도주 가져와가지고 그때 이제 정신없이 마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집은 처음 낸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런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아주 절묘하게 특징 지어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날이 갈수록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더 만나고 더 심오해지고 그런 그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닳게 되고 실증나고 지루해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나요? 맞습니까? 다릅니까? 예, 아는 척 하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아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다 이게 그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하여튼 뭐 그런 그 어떤 모든 존재는 그냥 놔두면 그 소멸되어 가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세계는 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로워진다. 그게 연회장이 자기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복음 저자가 그 말을 가져다가 독자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그 베드로하고 이 불을 쬐다가 어떤 그 이렇게 어떤 소녀가 베드로를 지적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14장 58절에 보면 어떤 소녀가 아니라 이제 57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거짓 증언이에요. 5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여러분 이 58절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그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건 진리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예.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거짓 증언하는 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저자는 거짓 증언하는 얘기 자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비자발적 이중의도 이런 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나온 인자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 연회장의 이런 감탄 어린 발언, 이 발언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아주 그 이 세상의 이런 어떤 구조나 조직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더 새롭고 더 맛이 나고 더 깊이가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3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이건 좀 간단히 할 텐데 여러분 강의에는 좀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장의 전반부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13절부터 23절의 이 내용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제시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옛시대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에서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갖게 됐었냐면 이제 요 13절부터 23절과 대응해서 말씀드리면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해 왔어요. 그건 옛 시대를 아주 잘 규정하는 그런 그 성격 짓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새 시대가 왔어요. 그럼 성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서의 성전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 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죠.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그 해석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위가 심판의 행위냐, 아니면 성전 청결의 의미냐, 그러니까 템플 저지먼트냐, 아니면 템플 클렌징이냐, 그 두 가지의 입장이 이렇게 좀 갈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 짓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헤롯 성전이 있고요. 이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을 우리가 새 성전이라고 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성전. 이 헤롯 성전은 그 이전에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민심을 얻으려고 증축하고 개축하고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이전에는 또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같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2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또 에즈라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 운동이 있었잖아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은 성전이 제2 성전이죠. 제1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를 제2 성전 시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세컨 템플 피어리어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헤롯 성전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쭉 이어온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런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그 참여함으로써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제사함의 그런 그 효과를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평생 동안 기도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2 성전 시대에 이 제2 성전으로서의 역할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성전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계승하는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청결케 하셔요. 그러니까 클렌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서 새 성전을 계시하고 계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아니, 어차피 허물어져야 될 것인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클렌징을 하고 계실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좀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어떤 무너지는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건 심판이라기보다는 클렌징에 가까워요. 그럼 이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성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비록 무너져야 될 성전이긴 하지만 이 성전의 그 어떤 그 의미를 이렇게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먼저 올바르게 계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새 성전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성전을 계시하셨을 때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 의미를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 그 이전에는 솔로몬 성전, 이 성 일련의 이 성전의 이 내용은, 이런 그 대상은 그림자고 준비적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의미,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몽학 선생이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 이 모든 준비의 과정이 끝나고 최종적인 성취의 그런 단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되고 예비되었던 그런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그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그 성취된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서의 새 성전에서 밝게 드러나고 마치 꽃이 쫙 피듯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림자고 준비되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곡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왜곡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 장사하고 분명히 거기에 장사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올바로 교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취로서 새로운 성전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시대에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그 예시대의 그 어떤 그 상황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스랍들이, 여러분 원래 스랍들은 보통 때는 그냥 하나의 조각이에요. 하나의 그냥 이런 그 형상이에요. 그냥 예. 그 무생물적인 그런 형상인데 그게 육장에서 움직여요. 날개를 이렇게 쭉 흔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마치 거기에 쫙 펼쳐 있는 것처럼 그 상황이 이렇게 좀 라이브로 연출이 됩니다. 하늘 성전이 거기서 그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지상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러니까 랑데뷰하는 그런 곳이구나. 근데 이제 그런 곳이 최초로 언제 존재했었냐면 에덴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에덴이. 하늘과 땅이 그 구별이 없죠. 왜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니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니셨다. 하나님이 다리가 있어서 거니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 에덴을 거처 삼아 계셨다. 원래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이에요. 근데 에덴은 그 하늘과 땅이 구별이 없던 곳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하늘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가셨죠. 이 땅은 죄와 사망이 왕로로 됐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완전히 하늘과 땅이 단절된 거죠. 그래서 잠깐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 그 하늘을 여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여행 중에 성막을 지어주셨어요. 그건 이제 모바일이죠. 모바일 형태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물리적 표시예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지어주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에덴의 회복의 전형적인 또 대표적인 그 실물적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전하고요 에덴하고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게 뭔지 아십니까? 촛대 이렇게 생겼어요. 촛대 이걸 뭐라 그러죠? 아, 저도 좀 까먹었어요. 메노라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촛대가 무슨 어떤 모양하고 이렇게 좀 연상이 돼요? 생명나무예요. 나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나무의 모양,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확실히 대부분 그렇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저 가짜 아니야? 대부분 학자들이 다 이건 동의하는 거예요. 이 나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생명나무를 성전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런 나무 형상처럼 보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에덴의 입구가 어디 있죠? 동쪽. 성전의 입구가 어디죠? 동쪽이에요. 공통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에덴의 보석들 많죠. 보석. 마찬가지예요. 성전에도 보석이 굉장히 많아요. 고대 근동의 그 세계관 속에서 이 보석은 그 신적인 어떤 임재의 표시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도 이 보석이 많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성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과 성막을 통하여 그 에덴의 회복을 경험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정도만이 아니라 에덴의 회복을 경험했다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현 시대가 왔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파괴되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새 시대가 왔으면 새 시대에 맞는 그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한 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그 성전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2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전반부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딱 보여주고 그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냐 바로 이 예시대에서는 거물의 성전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옛 시대의 그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젖어 있으면, 그것이 계속 옳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고, 거기서 계속 논쟁이 붙는다면, 거기서 바로 긴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시대의 그 구시대적 패러다임이 하나의 은혜였긴 맞죠. 은혜인 거 맞죠. 근데 여기에 계속 고착해 있다면 그 바로 grace against grace가 된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새 시대의 도래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거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세례요한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이 되다 증거하러 왔다. 그리고 이제 세례요한이 사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세례요한의 탄생이 굉장히 시끌벅적했잖아요, 그렇죠? 그의 어머니가 엘리자벳이고 아버지가 제가 이런 데 좀 약해요. 외우는 거 사가랴 사가랴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받아야 돼요. 네. 요즘은 제가 말해놓고 그 다음 제가 뭐 말했지? 그럴 때가 많아.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가 옆으로 빠지고 되게 조심스러워. 조심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 내가 말한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덤으로 막 말을 해야 돼. 자, 이 세례요한이 탄생부터가 되게 시끌벅적했고요. 또 성장 과정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사마에 가가지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했죠.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잖아요. 막 회개하라. 너희들의 발에 도끼가 찍혀져 있다. 그러면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이 세례요한의 탄생 과정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약간 흔적이 있어요. 약간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요한에게 질문해요.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엘리야냐? 너가 그 선지자냐? 이 세 번 질문합니다. 다 같은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너가 엘리야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엘리야냐. 이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엘리야에 대한 개념이 틀려요. 엘리야냐라고 할 때 그거는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의 다른 표현이에요. 공간복음에서는 엘리야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트레디션이 달라요. 공간복음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의 엘리야에 대한 트레디션을 갖는 거고요. 요한복음은 메시아 그 자체의 의미로서의 엘리야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산단에서요. 변화산. 예수님과 함께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나타났죠. 그때는 여러분, 모세는 그 아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한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세를 가리켜서 배경으로 한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너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세 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고요. 엘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우리가 구약을 나눌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누거든요. 거기다 이제 하나 가끔 붙일 때가 있는데 그때 시편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구약을 양분하는데 그 양분하는 하나를 대표하는 자가 모세고 한쪽은 엘리야입니다. 변화산에서 성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선지적 사역을 성취하고 계승하는 선지자로서의 대표다. 성취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이 두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메시아를 그 약속하는 구약의 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게 하나의 트레디션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트레디션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의 엘리야예요. 그게 이제 그럴 경우는 세례요한이 엘리야인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너가 엘리야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긍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해요. 왜 부정하겠습니까? 그 질문이 메시아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두 개의 트레디션의 한쪽 그것을 그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 질문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엘리야냐? 너가 그 선지자냐? 다 부정해요. 이 부정은 증거에 대한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례와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서 자칫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할 때 그 존경과 명예를 극대화시키고 싶은 나의 것을 만들고 싶은 그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나 이런 명예의식이 있기 때문에 세례관이 그런 것을 뿌리치고 이 새 시대의 도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이래야 그 새 시대와 옛 시대의 그런 순조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됐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제 요한 복음의 유대인들은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그런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긴장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장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의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다 다루지 못하겠고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 대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백성의 탕생의 방법. 2장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3장은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백성이 탄생할 수가 있느냐? 이런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니고데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요 시작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죠? 먼저 바리새인이다. 플러스 유대인의 관원이다.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입니다. 학자. 반면에 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가죠. 관원. 근데 여러분 학자가 이 행정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행정하는 거 귀찮거든요. 뭐 하나라도 컨텐츠를 얻어야 되는데 이 행정하다가 이거는 뭐 완전히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행정가들은 대부분 사두개인이 장악했어요.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소수이지만 이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상황을 주도했죠.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이 관원이 된다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로 보면 재밌는 말이 있는데 왜 뭐든지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엄친아, 엄친아, 뭐 엄마 친구의 아들. 하여튼 그런 말 만드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엄친아요, 엄친아. 뭐 너무 모든 걸 잘해.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다다르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요 말 속에 담겨 있는 니고데모에 대한 특징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오는데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피스 타임을 피해서 퇴근하고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정말 그 이 정도 인물이라면 뭐 약간 그 어후하고 낮에 올 수도 있는데 이제 밤에 왔다는 거. 저는 좀 체질이 야행성이라 요즘 예, 이 시차 때문에 상당히 새벽형 인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CS 리스트는 한 10시면 자고 6시면 일어나는데 이 지금 여기 오니까 3시간이 그러니까 거기 10시에 잤던 게 여기서는 1시에 잰 거예요. 그러니까 1시에 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8시에 일어나죠. 근데 아주 시애틀에서는 좋았습니다. 10시 되면 졸려요. 그냥 무조건. 근데 시차를 적응을 참 잘한 거죠. 예. 10시에 딱 자면 한 5시에 딱 일어나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는 이 야행성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되게 4시간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4시간. 그리고 뭔가 정말 그 뭔가 보화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시간에 대한 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고요하고 뭔가 좀 뭔가를 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연구의 시간이에요. 토라를 읽고, 그러니까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토라가 누구로 대체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화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데요.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굉장한 신앙 고백 같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보면 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게 드러나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이라는 말이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어요. 거듭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again이라는 말도 있고, from above,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 번역에서는 거듭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번역을 거듭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로부터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알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무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5절 말씀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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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이 오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라고 할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거 많은 경우에 세례 침례교회니까 침례 여러분 뭐라고 씁니까? 세례라고 말합니까? 침례라고 말합니까? 침례라고 말하죠. 성경 읽을 때도 세례라고 나오면 다 침례라고 읽습니까? 설거지세요. 제가 지구촌교회 협동 목사로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침례교회랑 좀 관련이 많이 있어요. 신학은 장로교회인데 서울 침례교회 중구 대학부에서 제가 한 또한 5년 스텝으로 사역을 했었고 또 지구촌교회는 또 이렇게 다 맨날 침례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참 똥꼬집이다. 근데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침내를 읽든 세례를 읽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물을 세례 혹은 침례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침례라는 말을 넣어서 대입해서 한번 읽어봐요. 침례를 통하지 않고는 하는 날을 볼 수 없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침례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니죠. 침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하나의 확증이죠. 예. 공표인 거죠. 침례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꽝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학습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학습 세례.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을 통해서 세례 받는 거의 의미가 뭐고 혹은 침례 받는 거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의 교회 생활이 뭐고 복음이 뭐고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것들을 쭉 배워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구원이 확인이 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이 될 때 그때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사실 그래야 되는 거죠. 아무나 세례나 침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나 혹은 침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확인이에요. 확인. 그게 구약에서는 할례의 역할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하나의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이 물에 침례를 그 대입하는 것은 침례를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럼 뭐냐라는 거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성령으로 나진다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난감합니다. 그럼 물 지워버릴까요, 아예? 제일 속편한데 그럼 내가 성경을 조작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구약 배경을 한번 참고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11시 25분인데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요? 쉬었다 하는 게 좋겠죠? 예, 요게 아주 마음을 더 이렇게 좀 집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쉬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35분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자, 맑은 물을 이게 정결한 뜻인데요.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사건이에요.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잡혀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해방을 약속하면서 너희가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 36장 후에 37장이 있죠.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그것도 역시 바벨론 포로 사건이 배경이 돼요. 마른 뼈가 무엇을 의미하죠? 시체예요. 시체. 시체를 무덤에다 놓으면 이 육체는 이제 그 뭐죠? 그 부패해서 없어지고 뼈만 남잖아요. 거기에 마른 뼈 환상의 그 내용인데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상태가 그렇게 시체와 같이 죽은 상태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탄생을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로부터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덤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기를 불어넣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어제 제가 요한복음 20장 22절 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역시 이것도 창세기 2장 7절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을 가진 존재로 시작이 된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 사건을 기화로 해서 새로운 백성을 탄생케 하는데 그 새로운 백성은 뉴 휴머니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받아다가 최종적인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인류는 열두 제자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 그게 이제 내일 설교 시간에 할 내용인데 미리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시켜드리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네. 주일날 예배 참석 인원이 지금 여기 참석한 분들 플러스 한 배가 됩니까? 더 됩니까? 난감해요.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집회를 오면 주일 예배까지 이제 어떤 교회 가면 이제 이렇게 시리즈를 하는데 제일 이제 딜레마가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어필을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예배가 1부, 2부가 있으면 저는 다 패스지를 다르게 해요. 다 참석해라. 근데 정말 듣는 분들 가운데는 예배가 3번 될 때도 있거든요. 3번 패스지를 다 다르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오전, 토요일 날 오후, 그러면 예배가 3번이면 6번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은 1부부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전혀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마치 참석한 것처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이 깊죠. 근데 내일 드릴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참석한 분들에게 이런 줄거리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될 거다. 그래서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영어에 인클루지온 있잖아요. 그 라틴어에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포함하다. 이게 이제 처음과 끝이 같으면 마치 보자기처럼 싸고 있는 그런 형식을 갖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하죠. 그 성경의 어떤 그 전개 방법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인클루지오의 형식을 가져요. 처음과 끝이 이런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난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도 인클루지오인 거 아십니까? 창세기로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에덴 모티브가 나오죠.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게 에덴 모티브예요. 역시 창조를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얼마나 이 정말 그 일관성 있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37장의 그런 배경, 36장이 똑같아요.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딱 돌아왔습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바벨론 포로 전에 약속한 그런 상황이 그대로 벌어졌습니까? 아닙니까? 되게 미미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요. 성전 재건의 약속을 위해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었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다 해놓고 딱 보니까 포로 전에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장밋빛 그런 청사진이 매우 미미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포로 전에 선지자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같은 데 보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값진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거는 솔로몬 시대에 시바의 왕이 저 끝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예루살렘을 찾아 온 것과 같은 그런 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예루살렘에는 항상 이 구심력이 작용해요. 사실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활동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음식점도 음식이 맛있으면 저 멀리서 찾아오죠. 네. 그런데 포로 후에 딱 보니까 세계 중심국가가 되기는커녕 여전히 식민지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바벨론 다음엔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엔 그리스, 그리스 다음엔 로마 제국까지. 그래서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고민하죠. 도대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왔는가? 우린 도대체 진정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는가? 실제로 이런 문헌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저자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진정한 해방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신약성경 내에 이 바벨론 포로 해방에 대한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벨론 포로 해방과 출애굽과는 굉장히 사촌 관계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해방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말합니다. Second Exodus 혹은 New Exodus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Historical Exodus하고 이게 이제 서로 패러렐이 되는. 왜냐하면 바벨론부터 돌아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출애굽 모티브를 많이 활용해요. 왜냐하면 오는 과정이 다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가나안의 동쪽에 있잖아요. 애굽은 남서쪽에 있고요. 그래서 남서쪽에 있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하고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가나안에 오는 과정 그 중간에 사막이 있어요.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하는 그런 과정에서 출급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에 겪는 경험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그런 공통점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또 해방이라고 하는 그 모티브도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뭐 예레미야나 이런 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출애굽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새 출애굽이다, 혹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출애굽과 새 출애굽 혹은 제2의 출애굽을 이게 하나의 유닛으로 생각을 해서 신약에서는 이 출애굽 모티브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로, 예. 또 새로운 스룹바벨로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그 논조로 출애굽의 성취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그 당시의 유대인 어차피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사회적 정황 속에서 탄생한 거거든요. 진공 상태도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랜 동안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이슈들을 그 몸으로 체험한 그런 세대에서 그 살았던 유대인들의 신분으로 신약성경 저자들이 이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세계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그 근거로 그걸 이제 재조명을 하는 거죠. 그게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의 이런 추적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뭐 일일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딜레마. 도대체 빼앗긴들에도 보면 왔는가?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가 몇십 년, 몇 년입니까? 45년이면 그러니까 거의 64, 65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되지 않았다. 일제청산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민특위를 통해서 탁 청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는가?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3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도 그런 상태에, 뭐, 70년이잖아요. 바벨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약성경자들은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36, 37장에 이런 말씀도 그런 바벨론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바로 이유입니다.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요 문장을 A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을 A-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A와 A-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하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성령이에요. 새 영이라고 하는 게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A는 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우상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근데 A-는 뭐냐면 그 정결하게 한 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결국 A와 A-는 같은 상황이 돼 표현을 좀 달리 해주고 있다. 그리고 A는 물이고 A-는 성령이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정말 새로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할 때 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까? 무엇이 더 근본적인 방법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죠? 근데 왜 물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맞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게 조금 더 적절한 말이에요. 그럼 왜 물을 얘기하고 있을까? 물은 여러분 모세율법에서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는 과정이 있죠. 진공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탁 제시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맥락이 있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심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막 임기응변식으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들쑥날쑥 중구난방 좌충우돌 하면 누가 그걸 신뢰감을 갖고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일관돼요. 예. 물론 시대마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변화조차도 어떤 일관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죠. 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과거 했던 방식을 한번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율법의 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2장에서도 정결케 하는 물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물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는 온전히 정결케 하는데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먼저 과거에 했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연속성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이걸 이제 굳이 풀어서 말한다면 내가 과거의 물을 통해서 너희를 정결케 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나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그때 물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27절은 이 26절에 대한 좀 더 보충적인 말씀이에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로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물은 빠져요. 내 신, 내 영. 이것을 받아다가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물도 가져왔겠죠. 근데 물은 싹 빼고 신, 영만 딱 가져다가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앞에 나와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맥락을 짚기 위해서 동원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그대로 요한복음을 가져와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무리를 의미할 수 있겠죠. 과거에 하나님이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썼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을 허락해 주셨다. 에스겔 말씀의 패턴을 그 배경 삼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배경에는 이 물과 성령이라는 걸 통해서 에스겔 36장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이 5절 이후에는 물이 싹 빠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성령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있으면 3장 그 이후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예. 성령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후반부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성령의 사역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바람이 지나가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여러분 바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지나가면 그 흔적이 남죠. 그건 이제 가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탄생의 결과가 발생한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바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바람. 그 단어가 푸념한데 성령도 푸념합니다. 이 워드플레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참 절묘하죠. 네. 자, 에스겔 31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같이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 행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바람, 여기에 이 물은 싹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영만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니고데마의 대화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제가 거듭나다라는 말이, 거듭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거듭이라는 말이 정말 거듭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을까? 아니면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사용됐을까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똑같이,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두 번 되어 있는데 앞에는 거듭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성령으로부터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3장 3절, 3장 5절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3장 5절은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글씨 한번 참 빨리 쓰느라고 그냥 뭐 모양은 제가 뭐 별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거듭나지 않으면 되는데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것도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령으로 난다 할 때 그걸 거듭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로부터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로부터라고 하는 게 서로 이게 거듭이라는 말보다는 성령으로부터 나는 거에 유사한 표현이겠죠. 근데 니고데모는 요거를 위로부터 난다고 이해했습니까? 거듭난다는 걸로 이해했습니까? 거듭난다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노덴 이 단어가 말씀드린 대로 거듭이라는 의미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분명히 이것을 위로부터라는 말 의미보다는, 왜냐하면 단어가 두 개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보다는 거듭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거예요. 아, 성경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맨날 뭐,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만 외우고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보면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만약 요한복음에서 이것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좀 더 깊은 데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노가다가. 우리가 너무 그냥 입 딱 벌리고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던져주는 설교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맨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 몇십 년 다니도 똑같아요. 좀 이렇게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좀 생각의 노가다. 자,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난다. 성령으로부터 난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방법이고 이 약속을 에스겔을 말씀해서 약속된 것이었고 이 성취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누가 보내주십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십니다. 이제 오늘 저녁 때 할 게 14, 15, 16장인데 꼭 오세요. 14, 15, 16장이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오실 때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존재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 전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으로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는 것은 영이다. 여기서 그 우리 인간의 이원론적인 그런 그런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원론은요, 그 세속적인 것입니다. 이원론의 대표가 뭐냐면 그 헬레니즘, 특별히 그 플라톤이죠, 플라톤. 네.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의 세계관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제가 모르는 걸 먼저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육이 영을 감옥에 가둬두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영이 육으로부터 해방돼야 진정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는 특별히 플라톤 같은 경우는 죽음을 예찬하죠. 죽어야 영이 자유롭게 되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육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육신 입고 오셨고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서 또 육을 갖고 계십니다. 부활의 몸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이 기독교적인 그 인간론에서 또 세계관에 있어서 또 하늘과 땅, 그런데 또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인간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영과 육, 통합이에요, 통합. 그 얘기는 또 이제 뭐 강의하다 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육으로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는 것은 영이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옛시대를 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새시대는 영, 성령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고, 육으로서라는 것은 절대로 이 새시대의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주 현상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니고데모의 그런 그 반응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여러분 니고데모를 처음 소개하면서 유대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며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그 당시로 보면 가장 그 이상적인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껏 한다는 말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반응이에요. 유구라는 것은 육이고 아무리 탁월한 그 지식과 인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으로 난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여기서 역시 니고데모에 의해서 대표되는 옛시대의 모습, 예수님에 의해서 대표되는 새시대의 모습, 이것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어떤 긴장이 야기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대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아쉽지만 3장을 뒤로 하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식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이 4장을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다 듣고 나면 아실 겁니다. 부제를 뭐 제목인지 부제인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에덴의 회복을 경험한 한 여인의 삶과 변화. 뭔가 좀 제목이 끌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인간이 새로운 시대를 접했을 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실제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라는 그 주제가 그냥 아주 임팩트 있게 딱 전달이 되고 만나요. 끝납니다. 근데 이 사장은 새로운 시대의 그 새로운 창조, 새 에덴을 맛본 한 인간이 어떤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좀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창조가 왔는데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자, 그런 좀 막연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사장에서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그 아주 그 리얼한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감을 쫙 높여드리고,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조, 이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6절에서는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요. 이제 도입 부분으로 어떤 상황인가 얘기를 하고, 7절부터 26절은 예수님과 여인과의 만남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게 되는데,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연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제 이 여인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유대인이며 남자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뭐 그러면서 막 건방지게 예수님을 팅팅 튕겨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좀 약간 자존심 상하는 말도 막 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뭘 내가 뭐 자존심 상할 일 있나 하고 팍 돌아설 텐데, 아,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그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겠는데,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뭐 해야만 한다, 당위성, 필연성, 이런 그 표현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작심하고 오는 겁니다. 작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러서지 않는 거죠. 대화 끝에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13절도 20절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연인, 선지자, 메시아,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이 사장은 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있지만 또 안 오신 분 가운데 좀 이 말씀이 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마 머릿속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쫙 리스트가 확 들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뭐 항상 인생이 그런 겁니다. 자, 20절부터 42절까지는 여인의,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난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42절까지 쭉 있는데, 그러니까 사장은 전체로 통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인이 퇴장하고 제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있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요 아주 흥미로운데,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기록을 안 냈지만 예수님과 여인과 이런 대화가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제자들이 동네로 먹을 걸 사러 가요. 그리고 대화가 다 끝날 때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무대로 치면 막 시끌벅적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여인과 탁 서 있고 거기에 스팟라이트가 쫙 비치지는 그런 이제 형국인 거죠. 그리고 후반부는 다시 여인이 퇴장을 하고 제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또, 그리고 이제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데 말한 결과가 A-에서 발생을 해요. 자, 이런 이제 대충의 줄거리 보시면서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뭐 다른 거는 다 스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거 한번 영어로 한번 보시죠. 네, head to 뭐 해만 했다라는 그 랭귀지는 예, compulsion of divine appointment, not geography. 단순히 지역적인 그런 그 범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divine compulsion, 신적인 어떤 그런 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셔야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가야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거는 그냥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 이 말씀은 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8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 들어갔음이로라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끝나는 이 부분에 그때 예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놀랐는데 아니 아직도 이 말씀하고 계시나? 예수님 혼자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러고 놀라는 거예요. 이 놀란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물로 접근하죠. 물을 달라.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딴 데로 가지 않으시고 원래 이제 정상적인 경로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글로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요즘 말로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두 개의 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일단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벽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약간 스쳐 지나가기 쉬운 건데 바로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거죠. 예수님은 남자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서로 상종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여자와 남자가 그것도 우물가에서 둘이 이렇게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좀 낯뜨거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여자와 남자의 이런 장벽이라면 장벽, 벽이라면 벽을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으셨다. 이걸 조금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존재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여인을 향해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고 하셨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처음에 물을 달라고 시작하셨다가 매우 우도적이죠. 지금 20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에요.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이요 남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일단 그릇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일단 야곱보다 크지 않다는 그런 그 취지의 말이죠. 두 가지의 한계를 예수님을 향해서 나름대로 그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물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야곱보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야곱의 우물물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야곱은 직접 12명의 아들을 태어나게 했고 12명의 아들 12지파를 이루게 됐고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기초가 되었다면 그 시작이 야곱에서 출발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우물물이라고 한다면 이 물은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나름 은혜였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만 먹고 목마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하나님은 인간을 먹이고 또 입히기도 하시지만 자연을 함께 조화롭게 왜냐하면 에덴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 플로리다에 오면 또 뭐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오면 그런 자연을 잘 돌보는 게 너무 부러워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서구 기독교가 자기 나라는 잘 자연을 보호하면서 초기에 굉장히 이런 제3세계의 자연을 엄청 파괴했죠. 왜냐하면 초기에 항상 비즈니스랑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길 닦아놓고 막 하면 거기 이제 유유히 들어가서 이제 성교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비판의 말을 좀 했어야 돼요. 이거 좀 자연파괴 하지 마라.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날 제 딸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들은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교수가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교 초기에 기독교가 얼마나 자연 파괴했는지 모른다. 근데 자기는 부책임한가 그러면? 자기도 사실은 그 사회의 한 일원인데 죄송합니다. 딴 얘기를 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부신자에게도 태양을 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아주 좀 넓고 큽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우물물이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에게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다. 나름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자연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여인의 인식의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가 전개됐다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13,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로부터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와 내가 주는 물로부터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참 요 말이 번역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into 혹은 up to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영생을 영원한이라는 게 영원한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물의 샘. 여기서 이제 그 또 우리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우리말 번역은 샘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물의 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샘물을 줄까요? 물의 샘을 줄까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샘물을 줄까요? 물의 샘을 줄까요? 네,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은 물의 샘을 달라고 하시겠죠. 왜냐하면 샘물은 샘에서 나오는 물이고 물의 샘은 물이 나오는 샘이다. 이왕 가질 거 물의 샘을 갖겠다. 근데 원문에 그대로예요. 물의 샘이에요. 그리고 계속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 이 말에 이 여인이 필이 딱 꽂혀요. 어? 그거 가질만 한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15, 16절에 여자가 가로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요 대목에서 확 바뀌어요. 여인이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물을 달라는 이유가 아주 가관입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거 있으면 자동으로 싱크대에서 물 틀면 탭 워러처럼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편리성을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 물길로 오면 일단 이구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불편하죠. 반복해야죠.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끝내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요 16절 이어지는 요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 생각해 보신,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 하신 적 있나요? 아니, 물 달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물을 주겠다 말다 하지 않으시고 남편을 불러라고 하니까? 완전 다른 주제의 이야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여인의 대답이 또 가관이에요. 뭐라고 말하나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대화의 그 흐름으로 보면 뭐라고 반응해야 정상이에요? 여인에게 있어서. 아니,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을 오라가라. 어? 하십니까? 라고 말할 만한 거죠. 와,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이 없나이다. 자, 팩트 체크.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투표로 결정합시다. 자,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없습니다. 두 번 드셔도 괜찮습니다. 둘 다죠. 합니다. 왜냐하면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뒷조사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하죠. 야, 너 왜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하냐. 내가 팩트체크 다 해봤는데 너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거짓말이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 남편이 없다고 내가 참 잘 말했다. 그 말이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잘하면 도장 꽝 찍어주죠. 참 잘했어요. 박수 막 쳐주는 거예요. 그래, 너 참 잘 말했다. 참 쿵짝이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사실과 진실은 다를 수가 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고유. 사실은 남편이 있어요. 진실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아, 제가 말장난 안 하나요?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대화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고, 저는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그 대화 중에 가장 심오한 대화 중에 하나다. 네. 자, 일단, 왜 예수님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었을까요? 일단,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 때에는 물이라는 주제와 남편이라는 주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흘러가죠. 안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화 나누다가 제일 이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뭐냐면 하는데 맥락 있게 대화가 흘러가야 되는데 훅 끼어들어가지고 그 주제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나눴던 게 부릉 떠가지고 그 대화를 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되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막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할 때 참 생산적인 대화가 뭐냐면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뭔가 대화가 더 상승되는 그래서 서로에게 굉장히 뭔가 그 이렇게 시원함을 갖다 주는 그런 대화가 참 좋은 대화지 않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제 끼어들 때는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전혀 다른 주제라고 한다면 무례를 범한 거예요. 근데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간파하고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주제와 남편이라는 주제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이 있다면 그게 아주 중요한 이 대화의 포인트입니다. 그 공통된 주제는 적어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이 여인에게 이 상황에서 있어서는 물이라고 하는 주제와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남편이라고 하는 주제의 공통점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 맞아. 근데 내가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남편,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게 맞아. 자,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남편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러니까 야곱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으로 이르는 영생을 의미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물의 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그럼 물 주세요. 하는 순간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라. 그래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 지금 목마르지. 그런 뜻이에요. 너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다섯 명이나 이렇게 거쳐가면서 지금 있는 남편조차도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든 다섯 명의 남편을 이렇게 바꿔갔는가. 이거는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 방법. 뭐 누구는 그 남편이 죽고 그래서 그 형제 그걸 이제 레비트레이 그 혼이라 무슨 저기 뭐죠? 그 명치 네? 형사 지수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그렇게 다섯 명을 거쳤다 왔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전혀 이 대화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이 주제를 흐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다섯 명이었느냐라고 하는 그 어떻게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고, 그것은 다섯, 목마름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되고, 다섯 명의 남편을 계속 바꿔갔다는 것은 이 여인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서 남편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꼭 남편이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관계를 놓고 봐도,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죠. 관계의 동물이에요. 아, 동물? 관계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 만들어진, 창세기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관계하도록 존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공동체성을 띕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누군가와의 관계가 존재해야, 인간의 어떤 의미가, 의미를 찾는 존재. 가장 기본적인 거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이제 교회 속에서 공동체 이걸 이룰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복음적인 의미에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게 뭐냐면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외로움을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그게 사람이 아닐 때는 사람 대신에 다른 대상을 넣어요. 그게 스포츠일 수도 있고, 그게 섹스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어떤 그 마약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고독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그런 그 어떤 욕구들이 늘 존재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뭔가 나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그 것이 있다면 그게 근본적으로 다 해결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내가 나의 어떤 문제, 남편이 나의 문제를 또 나의 어떤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나요? 저 경우는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런, 물론, 아내가, 제 아내가 저의 어떤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그 영역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부부를 맺어준 거죠. 근데 그 인간으로서 아내가 저의 어떤 존재하는 그 공허함, 외로움을 충분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뭔가 나의 외로움을 해결한다? 나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한다? 상당한 실망을 하죠. 그건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에게는 큰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 뭔가를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구멍은 더 커진다. 근데 그 구멍은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되는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너 목마르지 라고 하는 질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저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그래, 너 목마르지 않다는 말이, 목마르다는 말이 맞아. 내가 남편 다섯 명이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목마름 해결해 주지 못하지? 그 대화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니 여자가 가로되 당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메시아까지 못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목마름, 옛 시대가 주는 한계입니다. 세상이 줄 수밖에 없는 한계. 새 시대가 왔을 때 예수님이 주는 그런 그 새로운 그 경험, 에덴의 회복이 됐을 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그 공허함, 외로움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 예수님을 떠난 존재는 영원한 타자예요. 그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그것은 끝까지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다. 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자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정통입니까? 올스터덕스. 이 얘기예요. 이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입니까? 굉장히 나름 오랫동안 고민이 되어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이단이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짐승, 바벨론, 나쁜 건 다 기성교회에 다 쏟아부어요. 도대체 신천지는 세상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거 다 교회에다가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탈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성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뭘로 보이겠어요?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쉽게 이렇게 막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짐승이 말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도대체 우리 그동안 조상 쪽부터 내려왔던 예배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형식.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굉장히 진지한 그런 그 이슈를 갖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주 가관이란 말보다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일단 유대적 전통을 인정해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지지 않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우리말 번역, 개혁 개정도 좀 바뀌긴 했습니다. 과거에 개혁한 것은 신령과 진정, 그래서 개인적인 예배의 어떤 태도를 언급한 듯이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아니고 에벨산이나 그림신산에서도 아니고 진정한 예배의 그런 그 형식은 바로 성령과 진리, 이제 동격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과 진리. 헬라어의 그리고라고 하는 그 접속사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 있는 걸 뒤에서 동격으로 또 그 관계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 그러면 성령 곧 진리 이렇게 번역도 할 수가 있고요. 설명적 관계라고 한다면 성령을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진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14, 15,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령과 진리, 특별히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안에서. 여러분, 그 헬라어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의 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근데 헬라어에 이제 인에 해당되는 게 N입니다. N인데 이거는 이제 공간으로서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수단의 의미도 있어요. 몸으로 말미암아 몸을 통해서. 근데 수단보다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죠.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령 안이라고 하는 신비적 공간이 존재해요. 그분이 성령 안이라고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심산이든 에발산이든 그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런 공간적 의미의 그 예배의 초소는 그림자 준비의 기간으로서 이미 그런 시대는 끝났고 이제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령 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정통이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몇 집사님들하고 또 식사하면서도 말씀 나눴지만 성지순례, 성지순례 이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니에요. 성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성지입니다. 성령 안이 어디든지 가능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딱 찍어서 특정한 장소를 성지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적인, 왜냐하면 성지순례하면 여행사가 수입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갑시다라고 하는 말하고 기독교, 저는 이제 그걸 기독교 유적지 답사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유적지 답사를 가자고 하는 거하고 벌써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어떤 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성지순례 그러면 뭔가 꼭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말을 이제 자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성전 건축 이 말도 적절한 말이 아니에요.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고 예. 성전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란 말보다는 예배당 건축. 우리가 그런 말을부터가 정말 정확한 말을 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성령, 그러니까 옛 시대는 어디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은 사마리아인으로 보면 치면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약속이고 그림자여로서 그 성취가 온 거예요. 에덴에서의 그 상황이 회복이 된 거죠.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어느 정해진 지역에서만 하나님과 만났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학교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또 길가 운전하다가 그 차 안일 수도 있고 어디든지 anytime anywhere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적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츄에이션이에요. 할렐루야죠. 구약에서는 성전에 가서 짐승 피 흘리고 그걸 또 반복해서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동행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27절, 30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대화가 다 끝났어요. 여자가 말씀하신 걸 이상히 여겼으니 쓰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와서 묻는 자가 없다. 굳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당연히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도 묻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상황이 어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볼 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이면서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면서 여자인 여자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되게 오랜 동안 갔다 온 거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지났는데 계속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대화 나누는 거 보고 나갔는데 돌아와서는 뭐 지들끼리 얘기했겠죠. 가면서 예수님이 여인하고 얘기하는데 조금 모양이 좀 그렇긴 하다.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 뭐 여인은 또 가구이 없겠지. 뭐 나름 염려하면서 왔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왔는데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뭔가 이때 나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근데 재밌는 거는요, 공감하면 베드로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되게 베드로가 활동이 죽어있어요. 오병이어 때 보면 이제 안드레가 이제 좀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를 부르는 대표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집었는데 나다네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뭔가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그렇죠. 아, 농담이에요. 그, 또 이렇게 막 그걸 발전시키지 마세요. 그냥 재밌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무도 대답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상황 이러면서 막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아우라가 확 있었지 않았을까? 아우라. 오,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그러라. I am. 예. 여러분 이 너무 강력한 말이에요. I am. 내가 그다. 예.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6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발전돼서 이 말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이다. 드디어 메시아를 만난 거죠.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한 상태. 그러니 누구도 거기서 뭔가 이상한데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이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요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요.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뒀다. 아, 정신이 없어서 바로 간 게 아니라요. 이 물동이는 뭐에 썼던 물동이입니까? 그렇죠. 야곱의 우물물을 담았던 물동이죠. 근데 더 이상 야곱의 우물물을 마실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죠. 이걸 또 아주 적나라하게 적용하셔가지고 아 이제부터 나는 물을 마시지 않겠다. 그런 엉뚱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물을 마시는데 굉장히 이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진정한 물의 샘이 그 속에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 창조 역사가 그 여인에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목마르면 마시면 다시 목마를 야곱의 우물물을 마실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좀 넘어가고요. 적용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뭐 추워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 전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예. 그거를 요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새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이 새 시대는 누구를 불러요? 새 시대를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이제 그 때가 매우 성숙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자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물론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새 시대가 왔습니다. 이 새 시대를 함께 누립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런데 이 새 시대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때 진정한 인간됨을 회복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인간의 전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전도입니다. 예수님 그 천국 가자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현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의 공허와 고독과 무의미 이런 것을 해결한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또 우리가 말할 때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종말적 성취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직도 여전히 물동이 이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야곱이 주는 우물물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에서 물동이 여전히 이고 다니는 그런 수고로움을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새 시대의 영세라도 솟아나는 불의 샘을 여러분들은 가지셨습니다. 자, 1장부터 4장을 이제 우리가 같이 대충 나눴는데요. 1장은 1장의 전반부는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후반부는 새 창조의 주체로서 새 이스라엘의 형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요. 2장은 새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새 성전의 출현을 밝혀주고 3장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백성의 편입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4장은 새 창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 변화의 모습을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삶의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가? 어렵지 않죠. 충분히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삶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